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92개 아프리카 연합에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부는 지금까지 단일 국가가 백신을 구매하고 기증한 최대 규모로 전 세계인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한 미국의 이어 미국의 백신 기증은 목숨을 살리고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앞으로 발표될 추가 조치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총 5억 회분의 백신 가운데 2억 회분은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92개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가 정의한 나라들이며 이들 나라에 대한 백신 제공은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외국 제재법 등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외국 제재법은 미국 등이 중국 측 개인이나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복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했다며 일본 기업 유니클로의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의 대변인실은 그동안 일부 서방 국가들이 정치적 필요와 이념적 편견, 신장과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억제해왔다면서 국제법 등을 어기고 자국법에 따라 중국 관련 국회에 제재를 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무장관이 양국 간 건전한 무역을 증진하고 이견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시나레이 몬도 미국 상무부장관이 전화통화해서 상호 비리를 인식하고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양측이 무역과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의 이견을 다루는 데 있어 실용적인 방법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상무장관의 이번 전화통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앞서 지난 2일에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통화 이후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설립한 단체들을 불법 조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시법원이 어제 재판에서 나발리가 운영해온 비정부기구 반부패재단과 신권리보호재단, 나발리 본부 등을 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모스크바 검찰은 지난 4월 나발리 관련 단체들을 극단주의 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나발리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부패에 맞서는 투사들이 극단주의자로 내몰리는 목표와 지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부터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부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CNN 방송 등은 미얀마 관영 매체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의 보도를 인용해 수치 고문이 물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앞서 수치 고문을 이미 다수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수치 고문에게는 가택연금 이후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서 지난해 11월 총선과 예방수칙을 어긴 혐의, 선동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현금 60만 달러와 금괴 불법 수수 혐의 등 모두 7건이 적용됐습니다. 수치 고문 측 변호인단은 군부가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일축하면서 군부의 기소는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치 고문에 대한 공식적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 해법에 필수적이라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과 미얀마의 공포 통치와 압제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우려에 대해 새 대북 정책과 동맹과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4,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 해법에 필수적이라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
스코퍼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9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이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바이든 행정부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전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상되며 북한은 주민들을 계속해서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북한 내 만연한 탄압을 비롯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미얀마 군사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From the PRC's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dismantling of Hong Kong's high degree of autonomy.
버스비 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맹과 미얀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정상회담은 모든 나라가 민주화의 길에서 서로 다른 도전 과제를 갖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개혁을 시작하고 보편적 가치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미국의 오랜 동맹 강화와 양자 파트너십 심화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다자 기구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건 이들 나라와의 동맹, 그리고 역내 미국의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차관보 대행 선임 고문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크게 미국과 역내의 민주주의 보장과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증대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part is ensuring that democracies deliver both here in the U.S. and in the Indo-Pacific.
벤코스메 선임 고문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역내 순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미국은 이런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한일 세 나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과 미얀마의 공포 통치와 압제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최근 군부 독재에 저항하면서 외치는 성공하면 한국, 실패하면 북한이란 구호에도 두 나라에 공존하는 공포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최근 미얀마 군경에 체포된 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미얀마의 저항 시인 캐티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그가 사망 전 미얀마 국민에게 군부 독재에 대한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 될 것이란 글을 남긴 것과 관련해 이 버마 시인의 눈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그의 조국과 북한에 공존하는 공포를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부터 14년까지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냈던 퀸터나 보고관은 정권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양국 국민의 고통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살에 전념하는 짐승은 시인의 유언에 압도되고 압제는 자유해방에 투항한다며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란 짧은 문구는 그 자체만으로 간 무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은 앞서 VOA에 미얀마인들 사이에서 군부 독재에 대한 투쟁을 남북한 상황과 비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만성적 빈곤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던 과거 군부 통치 시대가 아닌 자유와 번영의 미얀마인들의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는 오랜 군부 통치 끝에 지난 2011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지만 지난 2월 군부가 쿠데타로 정부를 무너뜨린 뒤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200명 이상을 살해하고 4천 명 이상을 구금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가택 연금을 당한 채 재판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과 함께 국민 통합정부를 출범시키고 무장투쟁을 위한 시민 방위군까지 결성했지만 군부 정축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가운데 탈북 인권운동가들도 미얀마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사회관계망과 교회 등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홍콩과 미얀마 등을 위한 기도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지연아 작가는 9일 미얀마인들의 절박함을 탈북민들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분들의 그 마음을 또 이러한 표현들을 정말 100% 이제 공감해요.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민주화를 위해서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그 절박함이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 안에서 겪었던 그 심정이랑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는 9일 지역군의 미얀마인들과 미얀마 사태에 대해 자주 대화하고 있다며 미얀마와 북한 주민들 모두 독재에 맞선 투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만났거든요.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 저희가 항상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반대해서 일어선 이 용 감사하고 저희 이제 많은 탈북민들도 경험했다시피 자유를 찾는 이 투쟁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실패도 있을 때고 있을 거고 또 진짜 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도 나오는 건데요. 근데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GDP는 군부 독재가 한창이던 2001년에 6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9년엔 76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박 대표는 미얀마인들이 이런 자유와 번영을 지난 10년간 체험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정보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외부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많이 띄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들어갔을 때 아, 우리가 이런 만약에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함께 해주겠구나 라는 희망도 또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우려에 대해 새 대북정책과 동맹과의 미국이 처한 도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이나 북한 주민들의 여건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concern that you heard from the IAEA about North Korea's is precisely in large part what animated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IAEA로부터 들은 우려는 정확히 큰 부분에서 우리의 정책 검토를 활발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무기는 미국뿐 아니라 영내 조약 동맹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들에게도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당히 긴급하면서도 매우 주의 깊게 이 검토에 착수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정기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우려사안이라면서 북한 내 핵활동 징후를 일부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검토가 끝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동맹은 물론 전임 행정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was thorough, it was rigorous, it was inclusive, as I've said. Those very same
새 대북정책 검토 작업은 철저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과 일본과 같은 조약 동맹국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폭넓게 협의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른 세계 동맹과 협력국들 그리고 이전 행정부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의했다. 우리는 미국이 과거 북한과 시도했던 것들이 도전을 더 좋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겸허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처한 도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위협 혹은 북한 주민들의 여권에 대한 위협 등이 포함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We recognize with some degree of humility that has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외교를 모색하는 세밀하게 조정된 실질적인 접근법이라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미국민들과 영내 동맹의 국민들 그리고 파병된 미국을 위한 안보를 증진하는 북한과의 외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지명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And we did announce that Ambassador Sung Kim will serve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성김 차관보 대행이 계속 깊이 관여할 것이며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실질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차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새 대북 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과 접촉했다면서도 이에 대해 추가로 공개할 사안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과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왔다면서 우리는 이 도전이 묻는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차관이 한반도 문제 등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최정건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등지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또 기후위기 해소와 인도태평양에서의 관계 구축과 도전 해결, 세계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공급망 확보, 그리고 한반도 포함한 공동 우선관계 과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양측이 백신 생산과 관련 물자, 제조 혁신에 대한 확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셔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국제적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 측과 모종의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과 미한 간 조율된 구체적인 대화 제약의 방안 등에 대한 북한 측의 관심이 반영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 열렸던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원장은 북한 측과의 소통 시기와 내용, 연락 방법, 북한의 반응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북 양측 간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 원장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발표 없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장은 또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타이완 해협,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는 공격적인 평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통과 의례로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소통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국가정보원 통일전선부를 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해 6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비난 담화를 낸 직후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북한 쪽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전통문이 국정원 한국 측에 전달되면서 이 소통 채널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대화 재개 제의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북한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 정부의 미북 협상 재개를 중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제경험 박사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의 의지는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상의 패키지,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북한은 뭘 내놓고 미국은 뭘 내놓고 측이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한국 정부를 중간에 두고 협상하게 되면은 협상 파기의 부담이나 그 협상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않는 상태에서 의사를 조율하고 어느 정도 의사가 조율되면 직접 만나겠죠,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라고 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접촉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효과를 내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다만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신 센터장의 평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명을 내지 않고 조선중앙 통신의 논평원 수준으로서 비난의 수준을 낮췄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소통이 유의미하다 그렇게 봐요. 물론 북한을 대화로 끌어오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지만 북한이 부정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다. 이 점은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지원 원장이 미한 정상 성명에서 거론된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나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측에 공격적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이 당분간 대화보다는 버티기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 교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부인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대화에 당분간은 북한이 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대화 국면은 아니고 버티기로 좀 더 갈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게 뭐 좀 조심스러운
홍 교수는 북한이 이달 상순으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버티기 전략을 고수할 경우 김 위원장이 섣부른 직접 대응에 나서면 자칫 향후 대미 협상에서 전술적인 유연성을 떨어뜨릴 조한범 박사는 설사 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관련 언급이 있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높은 수위의 반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겨두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원장은 정보위에서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자리에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거론되는 데 대해 관련 첩보가 박 원장은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대미, 민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원이 제1비서가 되더라도 김 부부장에게 2인자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핵심 관리들이 출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미 국방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발사 왼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9일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대륙간 탄도 미국 본토와 하와이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유사시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이날 상원군사위 전략군 소위가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전략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앞서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2017년 실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벤허크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과 함께 북한의 역량 고도화 추세까지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의 본토 방어 역량이 우려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북부사령부는 발사 왼편 구조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 공격한다는 것과는 발사 왼편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갈등이 덜 격화되는 선택지를 제공해 전략적 경쟁 상황 속에서 결정 공간과 억제력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벤허크 사령관 외에도 레오노르 토메로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 청장,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전력의 사거리와 타격 정확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향후 발사 왼편과 미사일 격퇴 적성국의 제한된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메로 부차관보는 또 국방부는 영내 집단 미사일 방어 노력과 연계한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일본 협력이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군의 패트리엇 포대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연합군 간 다층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MDR을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검토는 국방안보 전략 NDS와 긴밀히 연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최근 국방부가 공표한 새로운 접근법인 통합된 억제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이지스함의 타격과 요격기로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한 지난해 말 FTM-44 실험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요격기의 통합 실험의 경우 지난해 사드의 발사대와 레이더를 분리하고 레이더의 정보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첫 번째 실험을 그러면서 올해 중에 사드를 활용해 패트리엇 포대를 통제할 수 있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부 사령관에게 완벽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카블러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서면 답변서에서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경우 올해 여름에 실전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라 개발한 이 역량은 2023 회기 연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배치된 모든 패트리어 대대에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최근 새로 창설된 제1우주여단 산하 합동전술지상기지 제이텍스 분견대를 소개하면서 미 우주사령부의 미사일 조기 경보 임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제이텍스 분대의 전진 배치가 이미 우주대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최근 창설한 한국 분견대의 경우 오산공군기지 내 새 시설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힐 미사일 방어 청장은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해 비공개로 진행된 미 한일 미사일 방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내년 8월에 하와이 이 훈련에 미국, 한국, 일본 외 호주군도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이 8일 본회의에서 광범위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찬성 68, 반대 32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 경쟁법안과 은행위의 중국 도전 대처법안, 외교위의 전략적 경쟁 법안 등 관련 상임위에서 채택된 대중국 법안들이 하나로 합쳐진 패키지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있습니다. 또 북중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대통령이 기존 대북 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국 위협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치,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2026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과 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과 기후변화, 신기술, 재정위기 등 도전이 잇따르는 한편 북한은 더 많은 변동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전 세계는 모든 지역과 영역에서 경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 랭겐 리코프 미 국가정보위원회 전략미래그룹 국장이 9일 밝혔습니다. 랭겐 리코프 국장은 이날 NIC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 대한 미 평화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랭겐 리코프 국장은 앞으로 20년 동안 모든 단계에서 경쟁이 심화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ver the next 20 years, we envision a future world that is more contested at every level. For more heated debates about the foundations of our societies.
앞으로 각 사회의 근간에 대한 모든 나라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며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며 국가 간 분쟁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랭겐 리코프 국장은 특히 각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그 결과 제도와 체제가 직면한 도전에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토론회에 보낸 영상에서 전 세계가 앞으로 질병, 기후변화, 신기술, 재정위기 등 더욱 극심하고 연속적인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will face more challenges ranging from disease to climate change to disruptions from new technologies and financial crises.
헤인스 국장은 이 같은 미래의 도전에 대비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제도를 강화하며 협력을 늘리고 다양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정보당국이 드문 일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정책 입안가들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동향을 파악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NIC가 국가 안보 환경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분야의 동향을 평가해 4년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특정한 한 나라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익 추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며 국제 경쟁 환경에서 갈등 위험을 높이고 정교한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무기, 사이버 활동 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과 같은 영내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증대와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국제 시스템에 더 많은 변동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은 4년 전 발표된 2035 보고서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는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 육군협회 회장인 카터 햄 예비역 되는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은 꾸준히 동맹과 파트너들과 관여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reliance, interdependence with allies and partners remains a cornerstone.
캠 대장은 현재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상호 의존을 삼고 있지만 갈수록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열된 국제사회 속에서 임시적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관여 노력을 펼쳐 악영향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전 영국 국제사회의 분열 속에서도 새로운 연대관계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s true that there's growing fragmentation. I think I didn't notice in the report much recognition that there's also new connections, new assertions of common experience.
남녀 평등 등의 주제를 놓고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생기는 등 국제사회에서 주장과 연대 등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리밴드 전 장관은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돼 있고 예전에 없던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연대가 형성된 긍정적인 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행정부의 첫 국방 예산은 중국의 위협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국 태세 검토가 완료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 검토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의회에 요청한 2022 회기연도 국방예산안 7,150억 달러의 주요 세부 내역들에 이런 판단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태평양 억제구상 PDI, 초정밀 전자제품, 5G 기술,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 현대화에 배정된 예산을 중국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예산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 support our desire for the continual challenges that countries like China.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준비태세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했던 중국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태스크포스는 지난 2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꼽으면서 미래의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이 발족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일라일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주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중국 태스크포스의 지침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장관의 내부 지침은 대부분 기밀 사안이라며 국방부 지도부가 최대 안보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 better address the security challenges posed by China as the United States' number one facing China.
커비 대변인은 또 중국과는 올 여름이나 가을에 완료될 예정인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와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k of the task force will inform both the global posture review as well as the new national defense.
커비 대변인은 중국 태스크포스의 이번 권고가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해커들은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는 코로나 국면을 기회로 인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각종 기관에서 제시한 수억 달러 규모의 탈취액이 바로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시설이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에 잇따라 뚫리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재무부와 에너지부 등 정부기관에 이어 최근에는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또 세계 최대 정유업체 JBS의 미국 내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미격을 받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무부는 사이버 공격을 테러 공격 수준으로 다루기로 했고 백악관은 미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사이버 안보가 주요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speak in the NATO context about cyber threats, particularly as they relate to critical infrastructure.
공격은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침입해 마비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최근 미국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은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됐지만 북한도 이 분야에서 전력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와 유럽연합은 역대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기록된 2017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이 공격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여만 대의 컴퓨터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은 워너크라이 공격 이후 다른 악의적인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암호 같은 국제 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자금을 탈취하는 정교화된 공격 역량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무기 수출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원유 거래 등과 함께 사이버 작전을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 11월까지 사이버 해킹으로 약 3억 1,64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월 보고서에선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수익을 2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북한이 암호화 1,100만 달러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해마다 적어도 1, 2억 달러를 탈취한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6억 3천만 달러였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인 2019년엔 2억 달러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은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약 4,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탈취했다고 기관들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북한의 수익으로 추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튜하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전화통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북한이 금전적 이득을 어느 정도 취했는지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he thing is, how successful is it in terms of a financial yield? That's still very much up to debate because I don't know confidently how much came from the WannaCry Act because the payments were for $300 in Bitcoin.
랜섬웨어 공격 이후 몸값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세탁해 달러 등 실질화폐로 바꿨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2017년 라자루스 그룹은 랜섬웨어 공격 이후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컴퓨터 한 대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앞서 유엔 측이 제시한 3억 달러 탈취가 수익 3억 달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이 정도 수준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국제금융기관을 위협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탈취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려는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 280개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북한 해커들에게 기회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가상활동과 온라인 중간 코로나 시기에 제재를 회피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하 연구원은 랜섬웨어 공격이 표적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만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제약회사, 백신 제조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스위스의 비정부 기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 규모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1000만여 명으로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심각성이 세계에서 1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정부기구 ACPAS는 각국의 인도주의 필요와 위기, 자연재해 등 30개 항목을 평가한 심각도 지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5점 만점에 3.8점으로 이 같은 북한의 지수는 높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4.9점의 시리아와 예멘, 4.6점의 아프가니스탄, 4.5점의 콩고와 이디오피아 등에 이어 19번째로 높은 겁니다. ACPAS는 각국의 위기 심각도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정학적 요인과 인도주의 영향을 받는 주민 상황, 지원이 필요한 인구, 또 인도주의 환경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북한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5점 만점에 5점, 지정학적 요인이 4.6점, 주민 상황과 인도주의 환경에서 각각 4.5점과 4점을 받은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 2,566만 6천 명의 절반에 가까운 1,042만 9천 명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유아 영양 결핍을 지적했습니다. 주민 약 870만 명이 의료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약 840만 명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대북 인도주의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을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로 무역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ACAPS는 지난해 12월에 대한 제한이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한 조치가 인도주의 활동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문제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크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황이 반복된 만큼 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8일 BOA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날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건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형식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종종 봤지만 이렇게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해결 의지를 천명한 건 매우 이례적이란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인커지 된 그런 발언을 미국 정부에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또 하나의 희소식이라며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7일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이산가족 문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블링컨 장관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알지 못한다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안일 3국 안보실장도 지난 4월 워싱턴 언론 성명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히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미국 고위관리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8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행정부와 다른 건 공개적 행보를 보이는 힐러리 클린턴,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도 재임 시절 이산가족 사안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대북 협상에서 비공개로 추진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에 대한 결의와 추진력을 계속 보이며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란 겁니다.
But I think it's very significant mentioned publicly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런 공개적 발언이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과거 미북 협상과 법안 통과 등을 통해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가 협상 의제 정권의 돌변 등으로 상봉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중 강원도 원산에 있는 어머니, 여동생 3명과 생이별한 김경수, 미국 알칸소대 전 교수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매우 반갑지만 낙관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이루어질는지 지난번에도 내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다 와해 돼서 그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라도 꼭 그거를 성사해 줬으면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살인 김 전 교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내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한국의 대한적십자사와 방송국의 문을 두드리며 북한 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전심을 다했지만 모두 허사였다며 지금이라도 상봉 기회가 있다면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985년 이후 총 21차례 대면 상봉과 7차례 화상 상봉을 통해 각각 2만 700여 명과 3,700여 명이 만났지만 미국 내 이산가족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공동 발의한 뒤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도 상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117대 미국 하원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각각 발의돼 외교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폴리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북 협상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향후 상봉을 위한 기반 시설과 사전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would just call on the U.S. government,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vest in setting up reunion.
미국 내 이산가족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화상 상봉, 생사 확인 등 가족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민간 단체들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집계하고 상봉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 노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019년에 미국 내 이산가족 아흐사를 국무부와 미국 적십자사에 제출했지만 지난 3월에 파악한 결과 사망과 지병 등으로 규모가 절반인 45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의 관건은 이 사안을 인도적이 아닌 정치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란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상봉 사안을 협상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앞서 BOA에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북한 정권의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 한국과 달리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낼 지렛대로 이차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산가족들이 8, 90대 이상의 고령으로 해마다 규모가 줄고 있어 북한 정권이 정치적 카드로 쓸 기회도 거의 소진되고 있다며 북한이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서 북한에 계시는 우리 가족인 우리들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이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상 가족 상봉을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은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국제 최저 법인 세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조류 화가의 대학자의 한 사람인 존 오드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6월 10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른바 평화 연설로 불리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고 핵 강대국들은 상대방을 굴욕적인 후퇴 아니면 핵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했습니다. 핵시대에 그런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책의 실패 아니면 전 세계가 모두 죽길 바라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간의 핵무장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핵전쟁 공포도 덩달아 커지고 이러한 시대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어를 위한 무기 경쟁이라도 결국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적개심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졸업식 대통령이 이날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른바 평화 전략을 공개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한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또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어 이 평화 전략이 모든 핵무기의 감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은 냉전 시대 해빙을 위한 기념비적인 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6년 6월 10일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날이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구엘공원, 카사바트로 등 빼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마치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첨탑과 내부 장식,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성가족 대성당.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에 착공돼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가우디는 말년에 거의 성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26년 6월 10일 성당이 완성 그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오늘날까지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